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한 것인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필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이 더 샬롬이 아닌 상태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샬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 중요 인물인 기드온의 그 마음이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감정이 그에게 이입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앞지하는 미디암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서 넓은 타장 반항에서 해야 할 그 밀을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밀 타작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혹시 이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미디암 사람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백성들이 일본의 순사나 일본 헌병을 두려워했듯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오면 모든 것을 수탈해 가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항상 무서워 떨면서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그 무서운 민족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예, 기드온의 이 대답을 보면은 이 누군가가 와서 한 이 말이 그냥 완전히 구라, 완전 뻥, 뭐 그 정도로는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죠? 마음 가운데서는 아, 믿고 싶다, 믿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것을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냉큼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의 명단이 무엇이죠? 목록이 보니까 예, 염소 새끼 하나,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소쿠리에다 담고 그리고 국을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사람이 먹기 어느 정도 양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정도는 어떻죠? 시골에서 잡은 씨암닭 한 마리 정도 뭐 너끈하게 드십니까? 그렇죠. 씨암닭 한 마리 못 먹죠 혼자서.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는 그 닭보다는 크겠죠. 예. 가족이 같이 먹으면 모를까 한 사람이 먹기에는 분명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무교병을 만들었는데 무엇으로요? 가루 한 에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한 에바는 22.7리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게로 따지면 약 9.6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밀가루 10kg짜리 한 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10kg짜리 한 푸대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예, 누룩을 앉는 무교병, 딱딱한 빵, 떡을 만들어 온 겁니다. 10kg으로 해서 떡을 만들었다. 그 정도 양이면 뭐 거뜬하게 드시죠? 예,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대식가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러한 양식을 예물로서 준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 한번 이거 먹어보고 떨어져 나가라. 완전 그런 식으로 엄청 싸들고 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는 드시는 양이 엄청나신가 봅니다. 이것을 다 먹어야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을 받나 봅니다. 처음에 제가 교구 목사로서 부임해가지고 교구를 담당했을 적에 제가 맡은 그 공동체 거기서는 교구라고 불렀어요. 교구. 그래서 교구를 다 신방하는데 거기는 구역제니까 우리처럼 순장제가 아니니까 구역장님이 이제는 다 이제 짜는 거예요. 각 구역장님이 오늘 누가 식사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가를 준비하라 이렇게 다 조율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한 네다섯 집 정도 돌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80대 할머니셨습니다. 그 집으로 갔어요. 신방을 잘 받으셔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으시고 나서 이제 기도도 받았겠다. 이제 자기가 뭐 준비한 간식을 내오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주방으로. 아, 그냥 물만 한 그릇 주시면 되는데 방금 너무 거하게 먹어서. 그러던 차에 뭔가 좀 이상해요. 좀 한참 후에 뭔가를 한 대접을 가져오시는데 만둣국을 간식이라고 갖고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전 자연스럽게 구역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구역장님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좀 전에 점심 드셨는데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어가지고 성도님 저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어르신의 얼굴에 왠지 충격과 먹은 듯한 그런 표정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러다 이분 실족하시는 거 아닌가. 도저히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점심을 이미 가득 먹은 상태에서 만둣국 한 대접을 또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목사를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먹사, 먹다가 죽을 사 죽는다 해서. 근데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사도바울과 같은 비스무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배부름과 배부름 후에 더 채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교구 사역이 지금 10년째인데요 매년 2kg씩 쪄가지고 지금의 이 몸매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 성도님들이 그러셔요. 우리 교회는요 오시면 다 찌세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은혜로운 몸매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기를 속구리째 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10kg이 이르는 가루로 무교병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저는 왠지 그 장면을 보면 불편합니다. 막 화가 나요. 어떻게 다 먹으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안색을 살피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그 말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고기랑 무교병을 얹어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먹기 힘든 상태가 되죠. 좋은 말로 하면은 고기국밥.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 바위에 완전히 흥건하게 적혀 있는 떡과 고기가 뒤범벅이 되어 국물로 완전히 되어진 망신창이가 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딱 거기에 고기와 무교병이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살랐답니다. 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옛날 비디오 대감기 하듯이 본문을 더 앞으로 돌려가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아니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나보고 미디안 사람들을 다 칠 것이다 큰 용사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데 어떠셨죠? 여기서 받아주시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받아주시나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소? 그 사람이 맞소? 표징을 보여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다. 그때는 안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왜 다르시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건가요?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잘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면서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예. 정중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도 그 말 믿고 싶은데 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면서 정중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야, 못 믿으면 관둬라. 나 다른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셔요. 그래, 와라. 네가 믿음이 비록 약하지만은 내가 너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키워주겠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징을 거부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나사렛 촌구석 저 시골 출신의 가난한 목수 출신의 아들이 우리가 기대던 메시아라고?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믿기 싫다. 자꾸 요구해서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믿으려는 하는 자에게는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는 함부로 그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셔서 믿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다 가져다 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양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그것을 바쳤던 기드온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 얼마나 잘 먹나 보자. 다 먹으면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시험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새끼 염소가 많아가지고 풍족해서 그냥 한 마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노력하는 중에 남겨진 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잡은 것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죽이며 타작을 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만든 가루입니다. 그렇죠? 밀을 타작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가루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니까 그 양이 많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얻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길까 봐. 그런 수고 가운데 얻어진 귀한 것을 한 네바 약 10kg에 이르는 상당한 양으로 무교병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장난스럽게 재미삼아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칠 만큼 정말로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자신이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쿠리와 양푼을 담아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귀한 것을 맛도 보지 않고는 바위에다 갖다 부랍니다. 어떻게? 그 당시 너무 귀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여 가져온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그대로 하자. 그러자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자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랐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미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주방에, 큰 주방에. 요즘 시선은 바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스 탁 쳐놓고서는 틱틱틱틱 불하는 막대기 딱 대서 불이 확 오르듯이 마치 그렇듯이 예 돌판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거기다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바위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보면 반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살라졌는데 이 불이 살라진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라프, 살랐다 사라프 비슷하죠? 이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 사라프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약할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무엇이냐면은 불이 살랐다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은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치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전부 먹어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모조리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와!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기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저라면은 와! 하나님 만났어. 천사 만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다음 주 설교 때 이거 써먹어야지 막 간증하러 갈 텐데 기도는 어땠습니까?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슬퍼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좋아해야지 왜 슬퍼할까요? 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고 조상들에게도 들려져 왔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죽는다. 그게 진짜 당시 사람으로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원래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깨끗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흠을 보이듯이 완전한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 그분은 심판주십니다. 그 즉시라도 내 죄가 발견되는 그 순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각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본 순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는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두려워 떠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분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아마 눈물 콧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죠?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원통하고 슬프고 아프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은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셨기에 기드온처럼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극도의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어떠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죽었구나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안심하라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원어로 샬롬 레카입니다. 샬롬은 평강, 레카는 너에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너에게 평강,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 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 너에게 평강. 예, 자, 다시 한 번 더 원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샬롬 레카. 샬롬 레카. 예, 당신에게 평강. 예, 그래요. 그 말씀이 너에게 평강.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하던 기드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깜깜했던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 그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임하자 변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자 기드온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보면은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잠긴 방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에이렌의 휘민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썼기 때문에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이란 말이 신약 언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바뀝니다. 평강입니다. 같은 샬롬이나 에이레네나. 그리고 너에게가 레카였는데 이건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휘민이란 말이 붙습니다. 예,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슬퍼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임당하였다 생각하니까 슬펐고 또 자신들도 똑같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샬롬 레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렌의 이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샬롬 에이레네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망 곧 죽음의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평강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평강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평안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망가지고 다 허물어지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에 영생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제단을 쌓고 기도는 반합니다. 소심하고 나약했던 기도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을 소유하자 어떻게 됩니까? 용사가 됩니다. 미디안 족속에 도망쳐 살았던 기드온이 반대로 미디안 족속을 쫓아서 도망치는 미디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 달려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샬롬이심을 확실하게 알았고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평강을 회복받게 되자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참 평안을 알았기에 죽음을 잡아삼키는 생명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대부분 순교로 죽음보다 더한 평강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는 정말 마음이 분열되어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런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저를, 연약한 저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가르치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평안을 맛본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합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매일매일의 삶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샬롬에서 드리는 것 같은 제사가 되어 예배가 되어 우리 모두가 이 샬롬을 덧입어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있는 곳곳에 섰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